오늘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부임하고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며 성경을 읽던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이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한 자매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좀한 번씩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1장 1절 말씀부터 세밀하게 주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수련회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이제 다녀오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무엇인가 계속 꽉 막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이 잘 써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은 시간이 가서 다가오고 이 말씀이 아닌가?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날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 초조함 가운데 1장의 말씀을 다시 세밀하게 읽던 가운데 7절에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이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우리가 수련회 가서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한 순모임과 팀모임,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제게는 귀한 시간이었고 제가 부끄러워서 표현은 잘 못했지만 참 마음으로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성경의 메시지, 하나의 구호로서 아니면 이 공동체를 맡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과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좀 살피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같은 거예요. 5절 말씀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며 우리 BM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정말 무엇인가 힘이 되고 싶은데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은 나중에 때가 되면 나누고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라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성경은 고대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였던 빌립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그리고 식민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의뢰의 그 도시가 굉장히 살기 힘들고 무엇인가 억압과 핍박이 있던 도시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설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마게도냐 지역의 으뜸 가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빌립보는요, 서부에서 가장 번화했던 LA나 중부에서 가장 큰 시카고, 동부에서 가장 활발했던 맨해튼 같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필리포스 2세가 빌립보를 세울 때만 해도 이 도시는 변방이었고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 역사의 한 줄을 긋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필립보는 엄청난 변화를 맛보며 제2의 로마로 거듭나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주전 44년에 일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로마 시대 엘리트들은요, 황제의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공화정, 즉 집단 운영 체제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면 자신들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암살했는데 예상과 반대로 여론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야, 우리가 이제 독재자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카이사르의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모든 정치적 사건들은요,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은 반역이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국가의 반역자가 되어서 저 멀리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준비해서 이 로마를 장악하기 위해서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여서 로마는 완전하게 황제 중심의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로마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식민지로 삼게 되는데 이 식민지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로마에서 전역한 고위 군인들, 고위 장성들을요, 빌립보로 대거 이주를 시키고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면세 혜택도 주고 더욱 파격적인 것은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도 그 땅에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지금 감이 오십니까?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전쟁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승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전역한 고위 군인들에게 땅을 주면서 그 땅에 가서 살라고 하고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면세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을 많이 끌어모으고요,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시민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독수리가 아니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공감 가실 것입니다. 시민권 받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땅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중동 사람들에게 그냥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가 제2의 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언제든지 빌립보와 로마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스토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이제 선교행을 계획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빌립보로 이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바울이 보통 시티에 가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법상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 남자 10명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설하기에 어려움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성문 밖 강가입니다. 혹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기웃거리던 자의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주색 고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를 했고요. 맨해튼의 게스트를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집을 소유한 꽤 경제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집을 센터로 그렇게 그 지역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는 전도하면서 기도하러 가던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귀신 들리면 막 공동묘지를 드나든다든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내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을 쳐서 미래를 맞추는 신기한 능력으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울의 일행을 만났을 때 갑자기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외치고 있다고 막 큰 소리로 몇 날 며칠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을 참다 못해서 그 아이에게 씌어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며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떨어지면 감사할 일인데 주인에게는 돈벌이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겠어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레이오프 당한 거예요. 그냥 돈벌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주인이요,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해서 그들이 이제 심한 매질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매질을 받고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린 것입니다. 간수가 잠깐 졸다 일어나 보니까요,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서 이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의 목숨을 살려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세 사람, 그 가정과 교회가 개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한 여종, 그리고 옥을 지키던 간수, 이 세 가정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가 이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10년에서 15년 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교제하면서 바울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적으로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로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식, 다른 하나는 총명입니다.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한 올바른 이성적 이해입니다. 성경의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그노시스,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노시스는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고요, 에피그노시스는 경건함을 따르는 지식, 즉 영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본문에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근거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은요 성질은 같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속성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사랑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증된 사랑,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사랑,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랑과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 5장 말씀을 보면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헌신과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으니 이타적인 내 목숨을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이 영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이겠습니까? 열정적이면요 보통 그냥 직진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상대방은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나 너 좋아,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줘, 그냥 고백하고 상대방은 어떻든지 말든지 그냥 바로 직진하는 거예요. 나랑 무조건 사귀어야 돼, 나랑 만나야 돼.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모든 학자들이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시죠?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시죠? 네, 잘 들으세요.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불같은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열정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캐릭터를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아이스세시스, 지혜, 모든 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표현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나 그것이 만약에 권면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좀 나타내길 원한다면 그래서 그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정도는 간구하면서 이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미성숙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표현하다 보니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에 상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여러분 그 성숙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BM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수련회 다녀왔는데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할렐루야. 네,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네, 열심히 설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삶의 최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모던 가치의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희미해진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참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바로 분별력, 특히나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헬라어 도키마조는요, 성경에 종종 쓰이는 단어입니다. 소를 산 사람이 그 상태를 시험해 볼 때 뭐 금강석을 재련하여서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동전의 함량을 검증하여서 위조의 여부를 판별할 때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별 과정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할까요? 일단 내 자신이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멘.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점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두꺼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준 삼아 그것의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정말 모든 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매를 맺는 나무와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열매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0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철 따라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둘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비를 내릴 힘도 없고 땅에서 물을 만들어서 시냇가를 만들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열매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본문도 보세요.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의는요, 법정에서 의롭다 받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이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의롭다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바로 의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열매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악이 존재하는 우리의 더러운 내면으로부터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온 열매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심한 협박과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며 그렇게 때리셨어요. 진실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겠다.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자신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회의하면서 정말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막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과장을 넘어서 교만하고 있더라고요. 과장과 교만을 잠재울 특별한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열매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맺어지면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맺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말씀해 보니까 의의 열매의 최종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 열매가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여덟 가지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지만 이 땅에 제한된 열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열매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모두가요, 정말 의의 열매를 맺어 매일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길,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길, 그런 주의 청년들 되길,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을까?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던 교회,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속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뜨고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 세속의 가치가 가장 높은 사회 가운데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격려의 편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아마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실 터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것인데 바로 그 뜻이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 BM 공동체, 이 땅이 참 쉽지 않은 삶이지만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서로 지혜롭게 사랑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때로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좌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지 않아서 참 힘들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그런 주의 백성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심을
하나님, 내가 은혜에 동참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 쉽지 않지만 믿음과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때론 좌절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내가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이 공동체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라고, 지혜롭게 사랑하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세속의 가치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 좌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매일같이 느끼며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오직 주의 능력을 구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